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의 친구로 표현되는 신이죠.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제우스와 맞서서 인간의 편을 들었고요. 불까지 훔쳐서는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모르는 척 제우스에게 복종했더라면 영화를 누렸을 텐데 참혹한 형벌을 받으면서도 굴복하지 않았죠. 인간을 진심으로 아꼈던 신 프로메테우스를 기리면서 영국 시인 바이런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불굴의 의지에서 나오는 그대의 인내와 저항은 천상천하 누구도 꺾을 수 없었으니 소중하기 그지없는 교훈을 우리는 얻는다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곁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 지금 우리가 지켜내야 할 인간됨의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유리상자의 노래 들려드리면서 11월 5일 EBS FM 토요 이문화 콘서트의 문을 활짝 열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구영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데요. 이분과 찰떡 호흡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제 곁에 미리 나와 계세요. 코미디언이자 서평가 남정미 씨. 곁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종미입니다.
네.
오프닝에서 죄송해요.
말씀드렸던 그 프로메테우스 이야기 예. 정미 씨도 이번 주 책을 통해서 물론 만나봤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예전부터 그리스 신화 하면 정말 너무나도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하지만 왜 이렇게 뭐 우스자 많이 나온 사람들이 많은지 이름도 헷갈리고
맞아요.
어디부터 시작하는지 헷갈리고 막 이러는데 오늘 우리 이제 교수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아, 이 그리스 신화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어허.
변함없구나.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거 변함없고 권력 욕심 있는 건 변함없고
네.
그리고 죄받는 것도 변함없고 아 그런 생각 들면서 그리스 신화 다시 한번 또 마음속에 담게 된 계기가 됐었던 시간인 것
네.
같아요. 예.
저도 읽으면서 그리스 신화에는 뭐 믿을 수 없는 희한한 이야기들 정말 많이
많잖아요.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그냥 책에서만 보고 우리 일상 사회에서는 좀 상식적인 일들만 벌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11월 한 달 동안은 그리스 신화와 더불어서 그의 원전이 되는 작품들 그리고 그리스 철학의 세계를 탐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2주 동안은 흥미진진한 그리스 신화 속으로 떠나보게 될 텐데요. 관련된 고전을 가장 깊이 연구한 학자 중 한 분이시자 이해하기 쉽고 또 재미나게 들려주실 분을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서양 고전학자인 강대진 교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선 정미 씨가 먼저 강대진 교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세요.
네. 강대진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플라톤의 향연 연구로 석사,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 국민대와 홍익대 겸임 교수이자 정암학당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양 고대의 중요 저작들을 번역, 해설, 소개하는 것이 자신의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데 그래서 저서도 많습니다.
네.
옮긴 책을 좀 볼게요. 옮긴 책으로는 아폴로도로스 신화집, 아르고호 이야기, 오이디푸스 왕 등 다수가 있고요. 쓴 책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2주간 주로 만날 책인 옛 사람들의 세상 읽기, 그리스 신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서사시 등이 있습니다. 교수님 혹시 뭐 소개가 빠져서 굉장히 섭섭하다 이렇게 혹시 또 빠진
정말.
책 없으세요?
예,
너무
대장이세요.
많이 쓰셔가지고
예.
제가 낸 책들의 특징은 다 망했다는 건데요.
네?
불행하지만 사실입니다.
네.
특히 망한 거는 이제 1쇄밖에 못 찍은 2쇄를 찍지 못한 책들이 있는데 제가
네.
국내 번역에서 그 히랍 신화나 네. 뭐 철학 이런 것과 관련해서 틀린 데들을 지적한 그 잔혹한 책 읽기라는 책. 그게 제일 처음에 낸 건데
네.
2쇄를 못 찍었고요.
아하.
또 영화 속에 나오는 신화적인 요소들을 분석한 신화 영화. 그것도 2쇄를 못 찍었습니다.
에구 에구.
그리고 번역한 작품 중에 루키아노스의 진실한 이야기라고 하는 작품도 있는데 그건 역시 여전히 1쇄가 다 안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세 가지를 특별히 조금 이 기회에 그냥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아, 네. 그러나 오늘 저희가 말씀을 나눌 옛 사람들의 세상 읽기는 제가 뒤를 착 펼쳐보니까요. 네. 지금 2016년 4월에 6쇄를 발행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중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네, 재미나게 네. 써놓으셨던데요.
네, 네. 제 수준이 중학생밖에 안 돼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네, 제가 읽기에도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네.
항상 역전이 있는 거니까요. 예. 강대중 교수님께서 예, 오늘 또 예. 우리 좀 이끌어주시면 네. 일세밖에 못했었던 아이들이 또 올라올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화이팅!
네. 네,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도 자녀와 함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연구원으로 활동하시는 정암학당은 어떤 학술단체인지 궁금해요.
네, 그 그리스 로마 원전을 연구하는 그런 학술단체인데요. 그 정암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처음에 굉장히 많은 재산을 출연하신 분의 호입니다.
네.
그런데 그 뭐 개인을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게 솥정자의 바위암자 원래 뜻이야 뭐 솥같이 생긴 바위겠지만서도 보통 바위에다가 솥 걸어놓고 우리 같이 불을 떼서 나누고 먹는 것도 나누고 지식도 네. 나누고 하자라는 그러한 취지로들 다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력해서 하고 있는 일은 플라톤 번역을 전집을 내는 거
네.
거의 다 왔습니다. 한 3분의 2 정도 지금 번역이 됐고요.
네.
나머지도 곧 다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특징은 그 일반인들의 후원 회비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 수익 사업은 따로 하지 않는데요. 그냥 연구자들 이렇게 그 모여서 세미나 같은 거 하는 거를 그 후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을 위한 강좌도 계속되고 있어서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본인이 관심 있는 거 이렇게 가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원전을 연구하는 학술단체인 정암학당이 있다는 사실 오늘 새롭게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여러 연구가 인문학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정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EBS FM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정암학당의 연구원이자 홍익대학교 겸임 교수인 강대진 교수와 함께 그리스 신화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강대진 교수님 쓰신 책마다 보면 이제 머릿말이 조금 살짝 길게 이렇게 글쎄요. 하실 말씀이 엄청
네, 제가 좀 말이 많죠.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읽으니까 네. 어디서부터 짚고 들어가야 되는지 정확히 명확히 밝혀놔 주셔가지고 그렇게 뭐 학습 목표 있으면 요거 알려주시잖아요.
네네.
잘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중에서 특히 강조하시는 것이 표기 원칙인데요.
네.
널리 알려진 표현은 그리스 신화지만 그리스가 아니다, 뭐 그리스가 아니라 히랍이다. 이런 표현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히랍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건가요?
네, 우리가 보통 그리스라고 부르는 나라는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를 헬라스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것을 비슷한 발음의 한자로 쓴 게 히랍입니다. 스스로 도이칠란트라고 부르는 나라를 우리가 비슷한 발음의 한자로 써서 독일이라고 네.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그 독일의 영어식 이름은 저먼이죠.
네.
그런데 그리스도 영어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가 독일을 점원이라고 하지 않듯이 히랍이라는 나라를 영어로 써서 그리스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네.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학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그 단어를 좀 통일해보자. 어떤 게 좋겠냐?
네네.
그러면은 그리스로 통일하자는 분이 훨씬 많으세요.
벌써 익숙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그냥 책 제목에만큼은 그리스로 네. 쓰기로 해놨고요.
네.
근데 내용에서는 제가 입에 워낙 히랍이 붙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냥 제가 히랍이라는 말을 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네네. 그리스인 조르바랑
네네.
히랍인 조르바랑 다른 책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네네.
국어인 줄 알았는데. 같은 책이더라고요.
제가 말을 좀 더 해도 되나요? 그 저도 히랍이라는 말을 약간 고집했었는데요.
네.
대학에서 히랍 비극 가르치고 한 학기 있다가 소감을 받아보면요.
네.
어떤 학생이 자기는 히랍이 아랍 지역에 있는 나라인 줄 알았다고. 랍자 돌림이라고.
네, 네.
그래서 아 이거 히랍을 써도 있겠네. 좀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저도 그리스를 조금 쓰려고 하는 참입니다.
네. 네. 뭐 책 제목도 옛사람들의 세상 이렇게 그리스 신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그 그리스를 히랍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말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신화라고 하면은 뭐 신들과 영웅들의 이야기지요.
네.
신화를 정말 좋아해서 막 파고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아, 뭐 그 옛날 옛적 거를 지금
뭘 읽어?
꼭 알아야 돼? 읽어야 돼? 이런 사람들도 없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신화의 매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신화를 공부하면 어떤 도움들이 될까요, 교수님?
네, 물론 큰 도움이 되죠.
네.
신화라고 하는 게 인류가 만들어낸 최초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요. 그 안에 앞으로 계속 되풀이될 이야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분석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데도 이러저러한 요소를 가지고 재조합하면 되겠구나 이런 네. 거를 저는 제일 먼저 강조합니다. 그 심지어 헐리우드 쪽에서는 이렇게 그 시나리오를 검토해가지고 신화와 비교해 볼 때 당신네 시나리오에는 요러요러한 점이 부족하니까 이거를 채워라라고 이렇게 컨설팅 해주는 그러한 사업도 있다. 그런 얘기 제가 들었어요.
네.
그리고요, 이게 이제 맨 앞에 있기 때문에 많은 그 문학 작품이나 음악 미술 같은 데서 이걸 계속 가져다 써가지고
맞아요.
우리가 서양 그 문학 뭐 문화 일반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이거 알고 있으면 굉장히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단테의 신곡 그거 읽으려면 신화 꼭 알아야 된다라고요.
네.
그리고 또 여기에 옛날 사람들의 제가 책 제목을 저렇게 옛 사람들이 세상 읽기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도 이게 옛날 사람들 세상을 설명해가는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날 과학이 하는 역할을 신화가 했었는데요. 아이 그거 다 지나간 건데 그건 뭐하냐. 지금 우리 과학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의외로 우리에게 여전히 신화적인 믿음이 남아있다라고 주장하는
네.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서양 미술사 하신 그 곰브리치 선생님께서 서양 미술사 책에서 그런 제안을 하십니다. 신문을 펼쳐놓고 거기 사람 사진이 있는데 눈을 한번 저 바늘이나 송곳으로 찔러보라고. 그럼 우리 남의 사진에서 이렇게 눈을 바늘로 찌르면 기분이 이상하죠?
네.
우리가 사실 그거 찌른다고 해서 그 당사자에게 무슨 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도
네.
찌를 때 그 꺼림칙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가슴 속에 여전히 이 사진하고 사진 주인 사이에 뭔가 마법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믿음이 여전히 깔려 있어서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속에 어떤 신화적인 요소, 옛날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 같은 게 깔려 있기 때문에
네.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신화가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화를 알고 가면은 그 유럽 미술관 갔을 때 이해도도 훨씬 더 높아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라디오에서 그림을 못 보여드리는데 제가 신화 수업하면서 제일 크게 효용으로 당장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네.
서양의 미술관 박물관 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책 오늘 할 거 우리 옛사람들의 세상 읽기하고 그리스 로마 서사시 보면 또 친절하게 그림들이 나와 있잖아요.
네네.
이거 참고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네.
방금 옛사람들의 생각 읽기 그리스 신화 읽고 나서 뭐 단테의 신곡 굉장히 중요하다. 꼭
네네.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단테의 신곡 살짝 요 부분 보니까
네네.
왜 이런 걸 말씀하셨지? 라는 생각이 약간 좀 알듯말듯한 부분이 있어서 좀 적어왔거든요. 신곡 중에서 천국편
네.
예, 한 구절을 적어봤습니다. 무자비하고 사악한 계모 때문에 히폴리토스가 아테네를 떠나야 했던 것처럼 너도 피렌체를 떠나게 될 것이다. 영웅 테세우스의 아들 속 히폴리토스와 신곡의 이 내용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네, 지금 방금 읽으신 그 구절은 단테가 천국에 올라가서요.
네.
자기 조상 할아버지를 만나요. 그래서 그분이 단테에게 너의 앞날에 이러이러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예고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사실은 요것을 무렵에 단테는 피렌체에서 추방이 된 상태고요. 잡히면은 산채로 태워 죽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재판 결과를 이미 안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얘기하고 연결시키면 히폴리토스는 테세우스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테세우스가 결혼을 여러 번 했는데 맨 마지막 부인 그 부인이 파이드라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네.
그 여자가 히폴리토스 그러니까 전 부인의 자식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거 지금 비극 작품 히폴리토스라고 하는 에우리피데스의 작품에 남아있는 내용이에요.
네.
거기에는 뭐 이 파이드라가 특별히 무슨 음란한 여자여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이 히폴리토스가 너무 아르테미스만 섬기니까 사랑의신 아프로디테가 화가 나가지고 그 계모로 하여금 전실 자식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요 맥락에서는 그 파이드라 계모가 전실 자식을 사랑해가지고 유혹하려다가 잘 안 되니까
네.
자살을 하면서 이 저 남자가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고 모함하는 편지를 남겨놨어요. 그걸 보고서 테세우스가 노경에는 약간 조금 총명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믿고서 자기 아들을 저주해서 쫓아내가지고 막 말 타고 달려가는데 바다에서 괴물이 나와서 막는 바람에 마차가 부서지고 거기 얽혀서 끌려가다가 히폴리토스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단테가 굉장히 억울하게도 피렌체 도시에서 이상한 죄를 뒤집어 쓰고 쫓겨가고 불행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거를 이렇게 테세우스 예. 이야기에다가 연결시켜서 설명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단태 신곡을 살짝 맛만 봤는데요. 이렇게 예. 오늘부터 두 주 동안 제대로 공부하면은 그 어렵다는 단태 신곡도 도전해 보실 용기가 생기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오래전의 신화는 중세시대의 단태에게 그리고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경로로 전해진 건가요?
신화에는 저기 세 가지 정도의 원천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문학 작품들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신화 공부를 하시면은 고대의 유명한 문학 작품들을 조금씩 요약해서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직접 작품을 읽을 때 상당히 준비가 갖춰지는 그런 셈입니다.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그리고 히랍 비극이 지금 33편이 완전하게 남아있는데 그곳의 내용들 또 뭐 여러 가지 어쨌든 다른 그 문학 작품들이 첫 번째 원천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작품들 옆에 여백이 있으니까 옛날 사람들이 거기다가 설명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 것들이 또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신화집 형태로 추려놓은 것입니다. 아폴로도로서 신화집이 아주 대표적인 것이고요.
네.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는 그걸 가지고서 또 한 번 좀 바꾼 거여서 어떤 면에서는 신화집이고 어떤 면에서는 또 문학 작품이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 특히 그 단테는 변신 이야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변신 이야기 읽어야지만 이해되는 그런 부분도 단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시간은 신화의 원전들을 이제 함께 소개해 주실 텐데요. 여전히 좀 헷갈리는 게 뭐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라고 하고
맞아요,
로마 신화에서는 주피터 이렇게 호칭이 달라지잖아요.
네네.
이름은 달라도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같은 이야기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데요. 로마에는 신화가 거의 없습니다.
네.
로마 사람들은 매우 실질적인 사람이어서 그런지 건국 신화 이외에는 거의 없어서 역사하고 신화가 만나는 그 부분
네.
뭐 로물로스와 레무스가 늑대 젖을 먹고 자랐다라든지 뭐 이런 비슷한 얘기밖에 없고요.
네.
그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알려진 이유는 아마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스 신화를 로마 사람들이 널리 퍼뜨린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특히 그 과정에서 변신 이야기를 쓴 오비디우스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그 사람이 다 히랍 신화, 그리스 신화를 네네. 모아가지고 이름만 로마 신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퍼뜨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이름만 그냥 바꾸면 그리스 신화고 또 로마식 이름을 쓰면은 또 로마 신화고 그렇습니다. 유피테루도 피테르란 말이 뒤에가 아버지 파테르인데요.
네.
앞에는 유피테르 그럴 때 유분 그 제우스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제우스 그런 뜻이에요.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 신화는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담은 내용인지 그게 또 궁금해져요. 시대별로 범위를 좀 나누자면
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개 대학에서 한 학기 정도 신화를 배우시면요. 이렇게 세계가 생겨나는 데서부터 영웅시대 끝까지를 다루게 되는데요.
네.
그 영웅시대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제 그 트로이아 전쟁이 끝난 다음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웅시대의 마지막 생존자인 오디세우스가 죽는 데까지가 일반적으로 신화가 다루는 범위고요.
네.
그걸 셋으로 나누어서 먼저 신들에 대해서 그리고 영웅들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른바 역사시대 이렇게 하는데 이른바 역사시대라고 하는 거는 트로이아 전쟁과 그것의 후일담입니다.
네.
옛날 사람들이 역사책을 쓸 때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최대한 옛날 일이 트로이아 전쟁이다라고 놨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사실은 거의 신화적인 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른바 역사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스 신화는 그러니까 신들의 시대, 영웅들의 시대 그리고 트로이아 전쟁이 시작된 역사시대로 나눠진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일부 퀴즈 드리고 나서 신들의 시대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미 씨.
네. 일부 퀴즈는요. 이 신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신은 티탄이라고 불리는 거인 신족의 하나인 크로노스와 레아의 아들이고요. 올림푸스의 열두 신 중 하나입니다. 로마 이름은 주피터 또는 유피테르. 하늘과 날씨를 관장하는 그리스 신화 최고의 신. 이 사람은 누굴까요? 강대진 교수님께서 보기 내주시겠습니다.
네. 1번 하데스, 2번 제우스.
네. 강 교수님 뭐 힌트는 필요 없겠죠?
뭐 누구나 다 아시지 않을까요?
네. 네. 조금 전에도 유피테르에 대해서도 설명을 주셨었는데요. 네. 하늘과 날씨를 관장하는 그리스 신화 중에서 최고의 신 골라주세요. 1번 하데스, 2번 제우스.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지금 참여해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강대진 교수의 저서인 옛사람들의 세상읽기, 그리스 신화나 그리스 로마서사시, 또는 돋보기 선물 세트나 원두커피 국어사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GOD가 노래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야기. GOD의 노래 우리가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EBS 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서양 고전학자 강대진 교수와 함께 그리스 신화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부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신의 이름을 맞춰주십시오. 크로노스와 레아의 아들이자 헤라의 남편입니다. 로마 이름은 주피터 또는 유피테르. 하늘과 날씨의 신으로 불리는 그리스 신화 최고의 신은 누구일까요? 1번 하데스, 2번 제우스.
네, 정답하시는 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참여해 주십시오. 정답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그리고 만나고 싶은 책이나 저자도 추천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강대진 교수의 저서 옛사람들의 세상 읽기, 그리스 신화 또는 그리스 로마서사시, 돋보기 선물 세트나 원두커피 국어사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 신화 속 신들의 시대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어느 신화든지 화두로 등장하는 것이 이 세계가 어떻게 시작됐다 뭐 네. 이런 거잖아요, 교수님. 네. 그리스뿐 아니라 다른 신화들도 마찬가지죠.
네, 네, 네. 그리스 신화에서는요, 세계가 카오스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널리 알려진 판본입니다.
네.
그 대개 나는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중에 뭐가 맞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네. 답은 없어요. 동시발생적으로 여기저기서 이렇게 뭐 생겨난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들은 대개 문학 작품으로 정착이 돼가지고 가장 영향력이 큰 그런 작품들의 내용입니다. 세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가르쳐주는 작품은 기원전 8세기에 헤시오도스라고 하는 분께서 쓰신 네. 혹은 만드신 처음부터 글자로 썼는지 약간 불확실합니다.
네.
신들의 계보 라틴어로는 테오고니아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신들의 탄생 신통기라고 됐었는데 조금은 요즘은 신들의 계보라고 보통 많이 합니다.
네.
거기에 태초에 카오스가 있어가지고 카오스에서 가이아와 에로스가 나오고 또 카오스 쪽에서 쭉 다른 후손들이 나오고 가이아가 우라노스 하늘신을 낳아서 우라노스와 가이아 사이에서 쭉 여러 신들이 나와가지고 결국 올림포스 신들까지 이루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카오스가 그냥 혼동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카오스가 혼돈으로 알려진 거는 대체로 오비디우스 변신 이야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원래 카오스의 본래 뜻은 큰 틈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그래서 카스코라는 말이 히라어로 하품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무언가가 하품을 해가지고 쫙 벌어진 엄청난 공간.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방금 그 테오고니아 그 헤시오도스가 지은 신들의 계보 요 얘기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이 그리스 신화의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여기 이 책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네.
잠시 단서가 나온 부분을 조금 읽어 드릴게요.
네. 네.
맨 처음에 생긴 것은 카오스이고 그 다음이 눈 덮인 올림푸스의 봉우리들의 사시는 모든 불사의 신들의 영원토록 안전한 거처인 넓은 가슴의 가이아와 길이 넓은 가이아의 멀고 깊은 곳에 있는 타르타라와 불사의 신들 가운데 가장 잘생긴 에로스였다. 그러니까 이 서사시에 따르면 태초에 생겨난 것은 카오스, 가이아, 에로스라고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탄생을 했네요.
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주로 살펴볼 계통은 가이아의 자손들인데요.
네.
가이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가이아는 땅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가이아라고 하는 저 과학 지구과학 관련된 책도 있어가지고 지구 전체를 가이아 그 어머니 신으로 생각하는데요.
네.
태초에 그 아까 읽으신 거에서 지금 타르타라도 나왔는데 네. 그 구절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지 아닌지 학자들 사이에 약간 논란이 있고요. 그리고 타르타라는 저 땅 밑에 있는 저 그 일종의 지옥 같은 데여서 그거는 조금 차차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셋 카오스, 가이아, 에로스 이것이 태초의 세 존재였고요. 그러니까 여기 그 여러분께서 이게 카오스는 이 세계를 그 담고 있는 큰 공간이고 네. 가이아는 우리가 딛고 있는 땅덩이이면서
아, 네.
동시에 이것이 인간 모습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옛날 사람들은 이중사고를 했어요.
네.
우리가 땅이라고 보는 것과 이것이 그 인간 모습의 어떤 여신의 열시신이라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에로스도 되게 날개 달린 아기 천사 같은 모습을 상상하시는데
네, 네.
그거는 사실은 나중에 생겨난 거고 고전기에는 사실은 청년의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아.
에로스는 에로틱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 어느 정도 사춘기를 지난 그런 청년으로 많이 그렸고요.
네.
어쨌든 에로스는 한편으로 이 세계를 관장하는 어떤 커다란 힘이면서 청년이거나 나중에 날개 달린 아기 천사 같은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날개 달린 아기 천사가 막 사랑의 화살을 평평 쏘고 다니는
네, 그거는 헬레니즘 시대에 생겨나서 로마 시대에 정착이 된 그러한 개념입니다.
네.
전까지는 청년의 모습으로 많이 그려졌습니다.
네.
어쨌든 가이아는 이 세계를 이루는 기본 물질이고 에로스는 그 물질들을 결합시키는 원리고 카오스는 분리시키는 원리이면서 모든 것을 담아주는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이아가 누구랑
예, 결합을 하는지.
결합을 하여서 자손들을 많이 낳는 건가요?
네. 맨 처음에는 에로스가 있긴 있었지만 힘이 좀 약했는지요.
네.
카오스도 혼자서 자식들을 낳고.
혼자서.
네네, 혼자 힘으로. 일종의
네.
처녀생식이죠. 그리고 가이아도 혼자 힘으로 이 세계를 이루는 기본적인 뭐 지형들이라고나 할까요? 하늘과 산과 바다를 낳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산은 별로 역할이 없고요.
네.
하늘과 결합해가지고 많은 올림포스 신들까지 이루는 계통이 나오고요. 또 저기 바다 신도 따로 괴물 같은 걸 많이 낳는 이야기가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에 나옵니다.
네, 가이아는 하늘인 우라노스와 짝을 지어서 다른 존재들을 계속 낳는 것인데 우라노스는 자식들이 가이아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괴이한 행동을 한다고 해요. 관련된 이야기가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에 나와 있습니다. 강대진 교수가 직접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대한 형체에는 무한하고 강력한 힘이 깃들어 있었다. 왜냐하면 가이아와 우라노스에게서 태어난 자들은 모두 가장 무서운 아이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는 처음부터 그들을 싫어했다. 그들이 태어나는 대로 우라노스는 모조리 가이아의 깊은 곳에다 감추고는 그들이 햇빛 속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자신의 약행을 즐기면서.
네, 우라노스는 이상한 아빠예요. 어떻게 자기 자식들을 보고 가장 무서운 아이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저 처음에 우라노스하고 가이아가 결합해서 생긴 자식들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티탄들이라고 하는 존재인데 숫자는 12이고요.
네.
또 한 부류는 퀴클롭스들. 이거는 둥근 눈이라는 뜻이에요. 이마에 눈이 하나 있는 존재인데 세 명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정말 이상합니다. 팔이 100개 있는 존재.
오.
그래서 헤카톤 케이레스라고 히랍어로 부르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게 좀 적당치가 않아요. 영어로는 헌드레드 핸더즈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108이 뭐 이렇게 하기도 108이. 이상해서. 예, 그래서 제가 단수는 헤카톤 케이루, 복수는 헤카톤 케이레스 이렇게 부르는 존재들입니다.
네.
근데 특히 헤카톤 케이루들이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너무 무섭고 끔찍해서 그랬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여기
네.
세대 간의 갈등, 후손이 생겨나서 자기 자리를 빼앗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뭐 신화 읽다 보면요. 네. 말도 안 되는 일들 되게 많잖아요.
네.
잡아먹기도 하고
네.
뭐 어떻게 죽여버리기도 하고
네.
뭐 엮이지구기도 하고 뭐 정말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이야기들이 적지 않은데
네.
이런 신들의 세계를 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덕의 기준으로 평가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지금 도덕 같은 게 생겨나기 전에 원초적인 힘들이 부딪히는 그러한 장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고등종교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종교하고 도덕하고 연관시키려고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네. 도덕과 종교가 그냥 원래부터 연결된 건 아닙니다. 이거 종교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아무튼 지간에 크로노스 덕분에 12명의 티탄이 나오면서 네, 네. 하늘과 땅으로 분리가 됐지만은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네. 예. 우리 잠깐 뭐 그 얘기가 지금 빠졌는데요. 네. 우라노스와 가이아가 결합을 해가지고 가이아 뱃속에 많은 자식들이 생겼는데 네. 그 아버지 우라노스가 자식들을 못 나오게 했다.
그래서
네. 신화라고 하면 저 어린이들 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첫 시간에 어린이들 데리고 오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이런 얘기하기 약간 민망해요.
그런데 교수님 네네. 크로노스는 그러면 어떻게 나왔어요?
크로노스는 이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인간같이 가이아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 동굴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어머니가 어머니 가이아가 동굴 속에 있는 자식 중에 하나에게 낯을 주는 것으로 요거는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그 우라노스의 성기를 절단해서 우라노스가 떠나가게 되는데요. 이게 하늘과 땅이 나뉘은 이야기입니다. 요거를 영어로 세퍼레이션 미스라고 하는데 전 세계 어디에나 다 있어요.
분리신화.
네, 예, 네. 분리신화. 네.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도 해와 달 이야기에서 호랑이가 썩은 동화줄 끊어지는 바람에 떨어지는 이야기. 그거 분리신화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많은 분이 알고 계시는 잣과 콩나무 혹은 잣과 콩나무에서 예, 예. 콩나무 꽝 찍어가지고 하늘과 땅의 연결이 끊기잖아요. 그게 분리신화입니다. 그럼 왜 이런 분리신화가 생겼냐? 네. 옛날 사람들은 왜 하늘이 땅으로 무너져 내리지 않는지를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네.
우리는 지금 하늘이 공기로 되어 있으니까 무너질 리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하늘이 돌이나 금속으로 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네.
이따금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데 운석이에요. 돌이나 금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왜 안 무너지냐? 그래서 몇 가지 설명이 나왔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기둥이 있어서 그렇다. 그런 설명도 있고요. 거인이 떠받치고 있어서 안 무너지는 거다라는 네, 네. 설명도 있고요. 이게 세 번째 설명입니다. 원래 붙어 있었지만 어떤 계기에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는 내려오지 않게 되었다라는 네. 설명이요. 그래서 어쨌든 성기절단 사건에 의해서 뱃속에 있던 자녀들 중에 적어도 일부는 밖으로 나올 수가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또다시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네.
아버지 우라노스를 몰아내고 티탄들의 우두머리가 된 크로노스. 그가 또 그의 자식에게 또 목숨을 짓을 하잖아요.
네, 네.
이거 뭐 어떻게 보면 DNA를 타고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어떤
네.
건지 설명 좀
네,
해주세요.
네. 크로노스는 자기 자매 중에 하나인 레아와 결합을 해가지고 많은 자식들을 낳았는데요. 이 자식들이 태어날 때마다 전부 삼켜버리는 걸로 돼 있죠.
예.
근데 이 세상에 처음에는 하늘과 땅밖에 없으니까 숨길 데가 땅속밖에 없었잖아요. 그 전 세대에.
예.
그랬다가 여자에게 맡겨놨더니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숨길 데 이제 자기 뱃속밖에 없어가지고 자기가 삼키는 걸로 꿀꺽꿀꺽 삼켜서
네,
뭐
네.
이런 이야기는 우리 빨간 모자 이야기나 뭐 이런 데도 좀 나오고 그러죠. 네. 꿀꺽꿀꺽 삼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음 세대가 자기 자리를 빼앗을까 봐 두려워하는 게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냥 자기가
그렇죠.
자식들을
네,
삼키는
네, 네, 네.
크로노스.
네.
자 그렇게 해서 제우스가 형제들을 이끌게 이제 되는데 권력을 나누기 위해서
네.
예, 조금 더 해주셔야
네, 네. 그래요. 아버지 뱃속에 들어간 다섯이 아버지 뱃속에 들어간 다음에 여섯째로 제우스가 태어났는데요.
네.
어머니 레아는 늘 여성들은 이렇게 권력 승계를 좀 지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자식들이 계속 아버지 뱃속에 들어가니까 가슴이 아파가지고
예.
막내를 빼돌리고 대신 아기같이 생긴 돌을 이렇게 옷감에 싸서 주었답니다.
네. 근데 그걸 또 자식인 줄 알고
꼭 삼켰죠. 이 아기 제우스는 크레테로 옮겨져가지고 얼른 성장해서 아마도 옛날에 원래는 제우스가 식물의 성장을 나타내는 신이 아니었을까 그런 추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성장하는데 1년밖에 안 걸렸을 걸로
네.
식물이 1년 안에 성장하니까요.
아, 그 표현이 재밌더라고요.
네.
얼른 성장해서
네.
이제 성인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혜의 여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같이 가서 아버지에게 토하는 약을 먹게 해가지고 다 토해내게 했다고.
나머지
네, 그래서
형제
자기 형제들이 형제들이? 다 나온 것으로 그렇습니다.
요즘 생각하면 위산이 엄청 과다분비되고 다 죽었을
네,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
네.
신화는 또 궁금하고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크로노스가 네. 자식들을 다 꿀꺽꿀꺽 삼켰다가
네.
제우스로 인해서 또 다 이렇게 토해내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제우스가 형제들을 이끌게 됩니다. 권력을 나누기 전에 해결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아버지 세대인 그러면 그 작은 아버지 뻘 되나요? 티탄들과
네.
전쟁을 치르는 것이었다고 그래요.
네, 네.
이 이야기는 아폴로도로스의 도서관을 천병희 교수가 옮겨 쓴 원전으로 읽는 그리스 신화라는 책에도 담겨 있습니다. 먼저 남정미 씨의 음성으로 만나보시죠.
장성한 제우스는 오케아노스의 딸 메티스의 도움을 받게 된다. 그녀가 크로노스에게 약을 주어 그 약을 삼킨 크로노스로 하여금 먼저 돌덩이를 토하게 하고 다음에 그가 삼킨 자식들을 토하게 한 것이다. 제우스는 그들의 도움으로 크로노스 및 티탄 신족과 전쟁을 시작했다. 그들이 10년 동안 전쟁을 계속하자 제우스에게 타르타로스에게 내던져진 자들을 동맹자들로 삼는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예언했다. 이에 제우스는 그들을 감시하고 있던 캄페를 죽이고 그들을 풀어주었다. 그러자 그중 키클롭스들은 제우스에게는 천둥과 번개와 벼락을, 플루톤에게는 투구를, 포세이돈에게는 삼지창을 주었다. 그들은 퀵클롭스들에게 받은 것으로 무장을 하고 티탄 신족을 제압하여 타르타로스에 가두고 헤카톤 케이레스들을 그들의 감시자로 임명했다. 그리고 제비를 던져 자기들끼리 권력을 나누니 제우스에게는 하늘의 통치권이, 포세이돈에게는 바다의 통치권이, 플루톤에게는 저승에서의 통치권이 그 몫으로 주어졌다.
네, 교수님 지금 그 남정미 씨의 낭독으로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네. 덧붙여 주실 말씀은요?
네, 걔는 가이아의 다른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저 나중에 우리 데메테르 얘기할 때 또 나올 텐데요. 네. 개라 그러기도 하고 대라 그러기도 하고 그게 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이아의 축약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어쨌든 땅의 여신은 그 모든 여성신들이 저기를 이렇게 좀 아래 세대로 승계되는 것을 조금 지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구약성서에서 아마도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는데 그 어머니가 도와줬던 그런 사례도 아마 그걸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읽으신 거는 아폴로도로스 신화집인데
네.
아폴로도로스 신화집은 사실은 연대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근데 요것들은 그 전에 있었던 작품들을 쭉 이렇게 요약한 거여가지고 조금 문학적인 향취는 없고요. 그 신들의 계보에 직접 보면은 여기 티탄과의 전쟁이 막 좀 멀리서 보는 것처럼 일리아스는 막 피가 튀고 뼈가 부러지고 막 이런 좀 가까이서 본 해부학적인 묘사가 돼 있는데 반해서 여기 신들의 계보 여기에서는 멀리서 이렇게 중계방송하는 것처럼 막 진동과 소음과 빛 뭐 이런 것들로 표현해 가지고 상당히 그래도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돼 있지는 않아요.
네.
여기 그냥 골자만 이렇게 조금 전에 그렇게 나왔네요.
네, 헤시오도스가 쓴 신들의 계보에 대한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EBS 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서양 고전학자 강대진 교수와 함께 그리스 신화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세계의 시작을 알리는 신들의 이야기와 신들의 전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1부 마지막으로 다룰 주제는 인간은 왜 괴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가 합니다.
네.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와 판도라 그리고 인간의 다섯 시대 이야기와 관련이 깊다고 하는데요. 아, 교수님, 인간은 왜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인가요? 신화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나 보죠?
네, 벌써 2800년 전에도 인간의 삶은 괴로웠던 모양이에요.
그런가 봐요.
자, 헤시오도스가 아까 소개했던 신들의 계보 말고도요.
네.
이 일들과 날들이라고 하는 작품도 써놓았습니다. 그 천병희 선생님 번역으로는 일과 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 1년에 우리가 어느 계절에는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그런 게 앞부분에 중심된 내용이고 뒷부분은 그 날짜를 택하는 법. 그래서 일과 날, 일들과 날들인데요.
네.
거기에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 판도라 이야기고 또 하나는 인간의 다섯 시대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판도라가 항아리를 열어가지고
네.
거기서 온갖 나쁜 것이 나와서 인간이 이렇게 괴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판도라 상자가 아니라 항아리더라고요.
네, 네, 원래 그거 상자가 아니라 항아리인데요.
네.
그 에라스무스가 유럽에서 똑똑하기로 소문이 난 분인데 그 양반이 다른 상자하고 혼동해가지고
아플레이우스의 판도라의 상자가 됐군요.
네, 네, 아플레이우스의 황금 당나귀라는 작품에 그 푸시케의 그 상자가 나오는데
네.
그거하고 혼동해서 상자라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상자라고 하니까 다 따라간 거죠. 네.
네.
그렇게 된 겁니다.
네. 네. 판도라의 항아리 뭐 대강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신들하고 인간들이 나누어 살게 됐는데요. 앞으로 짐승을 잡으면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지가 문제가 될 때 네. 프로메테우스가 중간에 심판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프로메테우스는 인간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쪽에는 좋은 고기를 나빠 보이게 놓고 한쪽에는 뼈를 좋은 고기처럼 놔가지고 제우스에게 선택하게 했답니다. 근데 제우스가 그 과대포장을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네. 신들에게는 뼈를 기름에 이렇게 싸서 태워 바치게 그렇게 되었다 그래요. 제우스가 자기가 이렇게 선택한 걸 보고서 화가 나가지고
네.
그러면 니네 불 안 준다. 그래갖고 불을 숨겨놨는데 프로메테우스가 그것도 훔쳐왔고요.
네네.
그래서 다시 보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여자다. 라고 해서.
이 대목이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구약 성서에도 그 하와 또는 이브 때문에 인간이 불행하게 됐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이 이야기가 신들의 계보에도 나오고 일들과 날들에도 나오는데요.
네.
앞에서는 그냥 여성 자체가 일종의 그 사랑스러운 재앙인 걸로 그렇게 얘기했고요.
네.
일들과 날들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확장이 돼가지고 모든 신들이 모여서 다 선물을 줘서 판이라는 말은 모든이란 뜻이고 도라라는 말은 선물이어서 여자 이름이 판도라가 됐다. 그래서 대개 여러분들이
아니 근데 선물이 왜 안 좋은 것들 다 나오잖아요.
그 판도라에게 모든 신들이 이제 선물을 줘서 네. 판도라가 여러 가지 아름다움도 갖추고
네.
뭐 매력도 갖추고 그런 걸 얘기한 거고요.
아.
그리고 판도라의 그 상자 또는 항아리가 어디서 나온 건지 설명이 없어요.
그래요?
왜 열었는지 전혀 설명이 없고요.
네.
그래서 그게 사실 옛날 그림에는 그 판도라 그림 그려놓고 그 위에다가 아네시도라라고 써놨는데 선물을 주는 여자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가 그 여성 중심의 신화였다가 남성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학자들이 그러는데요. 원래는 판도라가 인간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는 땅의 여신이었다가 남성들이 그걸 나쁘게 바꿔놓은 걸로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도 판도라의 그 항아리 속에는 희망이 남아있잖아요.
네. 그래요. 온갖 나쁜 것들이 나왔는데
네, 네.
희망이 나오기 전에 닫았다고 돼 있어가지고 그럼
네.
세상에 희망이 없대는 건지 나쁜 것들과 함께 들어있었으니까 희망이 나쁘다는 건지 약간 불분명합니다. 근데 희망도 나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속 뭐 일은 안 하고 복권만 산다든지 그러면 그 나쁜 희망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우리가 뚜껑을 열면 다시 희망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인간의 다섯 시대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인간이 황금시대, 은시대, 청동시대, 철시대 이런 식으로 바뀌어 왔는데
네.
윗세대일수록 인간성도 좋고 살기도 좋았다가 점점 나빠져가지고 지금 철시대가 되어서 우리 시대 온갖 나쁜 것만 모으면 철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사는 지금 이 시대에는 철시대란 말씀이신
네네,
거죠?
네. 철시대라고 말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뭐 보면 제우스의 통치 방법에도 조금 살기
네.
힘들었었던 그런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제우스의 통치가 확립된 게 어느 시대인지 사실 이거 확정하기가 어려워요. 그 황금시대부터 철시대까지 그 얘기는 근동 지역에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온 것 같아요.
네.
구약성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히랍신화가 제우스 통치는 언제 확립됐냐, 판도라는 어디 있었냐 이거 잘 안 맞습니다. 서로 다른 데서 생겨난 이야기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몇천 년 전에도 인간은 살기가 고단했다는 거 신화를 네, 통해서 네. 다시 한번 확인을
네.
해봤습니다.
네.
그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주고 여러 기술을 가르쳐준 인간의 친구이자 문화 영웅으로 표현이 된 신이잖아요.
네, 네.
그가 남긴 영향력 지금까지도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네. 네. 문화 영웅 영어로 컬처 히어로라고 그러는데요.
네.
인류가 그 기술을 그냥 스스로 습득했다기보다는 어떤 분이 가르쳐 주셨다고 중국에서도 신농 씨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네네.
농사를 가르쳐 줬다라 그러잖아요. 히랍의 문화 영웅으로 알려진 이가 두 분이 있는데 하나는 요 프로메테우스 인간에게 불 가져다 주고 여러 기술을 가르쳐 줬다는 분이고요.
네.
또 하나는 농사법을 온 세상에 퍼뜨렸다고 하는 트립톨레모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고 우리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도 우리 민족의 문화 영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스 신화다 보니까 이게 안 들어가셨네요.
네. 그 프로메테우스와 판도라 이야기 계속 듣다 보니까 신과 신, 뭐 신과 인간 사이 이런 불화가 벌써부터 이렇게 엿보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제우스의 통치 방법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그거 조금 더 보강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네.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여기 사실 그 구약 성서에서는 인간이 신을 본떠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돼 있지만은 많은 학자들이 히랍의 신들 그리스 신들은 인간을 본떠서 만들었다 그래서 인간 사회가 이렇게 갈등이 있으니까 신들의 사회도 갈등이 있는데요. 제우스가 초기에는 굉장히 강압적인 통치를 펼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 히랍 비극 중에 그 결박된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아이스킬로스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 막 프로메테우스도 막 묶어놓고 독수리를 보내서 고문하면서 네. 네가 알고 있는 비밀을 털어놓으라고. 사실은 프로메테우스가 나중에 독수리에게 간파먹히는 네, 그런 네. 벌을 받는데도 굴복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제우스 모르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거는 제우스가 어떤 그 여신과 결합해서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아버지보다 강한 존재일 것이다. 그게 아킬레우스의 어머니가 되는 테티스와 관련된 비밀입니다. 제우스가 테티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 사실을 알고서 테티스를 강제로 인간에게 시집 보내고 거기서 태어난 게 트로이아 전쟁 영웅 아킬레우스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비밀을 털어놓을 때까지 막 고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끝까지 안 털어놓고 그냥 땅속으로 가라앉는 걸로 그 작품이 끝나는데 그 작품은 원래 3부작으로 돼 있는 건데 두 개가 전해지질 않아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나중에 그 비밀을 털어놓고 저 제우스와 화해를 하고 제우스의 통치도 점점 온화해져 가는 것으로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리아스에도 그 보면은 제우스가 아직은 막 위력을 과시하고 힘으로 억누르려 그러는데 이렇게 차차 생각해 보고서 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네. 하는 쪽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네. 신화 이야기는 정말 들어도 재미있습니다. 오늘은 서양 고전학자 강대진 교수님과 함께 옛사람들의 세상 읽기 그리스 신화 함께 읽고 있어요. 1부에서는 세계의 시작과 신들의 전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2부에서는 올림포스 신들뿐 아니라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2부에서는 사랑 이야기 많이 나온다고요?
네, 그렇죠. 네.
신들도 연애를 하더라고요.
아, 연애담 네, 네,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2부 기대해 주시고요. 정미 씨, 1부 퀴즈 정답이요.
하늘과 날씨를 관장하는 그리스 신화 최고의 신은 누굴까요? 정답은 2번 제우스입니다.
퀴즈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십시오. EBS FM 토요 인문학 콘서트 1부는 여기까지고요. 미스터 빅의 와일드 월드 보내드리면서 강대진 교수와 함께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